말씀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저랑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5장 1절 읽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이를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이를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이 먼저요. 오늘 이렇게 예배하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예배는 우리의 특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그것이 예배임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합니다. 4장과 5장 함께 읽으셨을 텐데요. 같이 볼 때 이 드보라 이야기가 완성이 됩니다. 4장에서는 어떻게 이겼는지 잘 나와 있지 않는데 5장에 보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물을 내리시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나서 이 900대나 되는 철병거를 이겼구나 하는 그 클루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이렇게 읽었을 때 드보라의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났는지, 누가 드보라에게 드보라의 그 메신저를 받고 도우라는 그 메시지를 받고 어떤 족속들이 왔는지 또 어떤 족속들이 오지 않았는지, 이런 모든 내용들이 합쳐서 드보라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것을 봅니다. 자, 사사 드보라 여인입니다. 프랑스에 잔다르크가 있다면 이스라엘에는 누가 있죠? 드보라가 있습니다. 드보라가 있습니다. 잔다르크 전장을 누볐죠. 우리 드보라도 오늘 보면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 전쟁을 승리케 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서 쓰임받은 것을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드보라가 더 위대한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사기가 늘 그렇듯이 오늘 드보라의 이야기도 4장 1절에 보니까 에훗이 죽었다. 아주 불길한 그 죽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사사가 죽은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 당시에 최신식 무기, 뭐죠? 철병거 900대나 되는, 이게 얼마나 이렇게 많은 그 철병거를 가졌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오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학대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에서도 철병거가 나오죠. 그렇죠?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보기만 하면 오금절이는, 음매 기죽어 하는 정말 최첨단 무기, 무서운 무기, 아마 탱크, 우리말로 하면 하는 무기가 바로 이 철병거일 것입니다. 철병거가 900대다. 이거는 뭐 싸울 그 나라가 없다. 이런 말과 아마 비슷한 말인 것 같아요. 그 무서운 나라가 쳐들어와서 20년 동안 학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정말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세운 사사가 바로 여선지자 드보라입니다. 여성 선지자 드보라입니다. 드보라입니다. 여성임을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 당시에 여성의 선입견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구조적인 차별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드보라를 설명할 때, 드보라를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평범한 아줌마 드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처녀다 이런 뭔가 있어 보일 텐데 잔다르크처럼 그게 아니라 드보라가 어떠한 여인인지 어떤 남자의 이 당시에 소개하는 그대로 그것을 따르면서 아주 특별한 여인을 너무나 평범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평범한 한 남자의 아내 또한 아이들의 어머니였을 너무나 평범한 아줌마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쓰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성임이 중요한 것, 아줌마가 아줌마였던 것이 중요했던 이유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당시에는 여성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 눈으로 보면 차별을 받아야 했던 시대였습니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죠. 그렇게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 예수님 시대에도 여성은 인구수에 개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5천명을 먹이셨다 했을 때 장정 5천명을 먹이신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한 2만 명, 최소 2만 명, 2만 명이 넘게 그곳에 있었다, 현장에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저도 그 이야기에 동의하는 이유는 여성은 개수에 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재산도 남자만 소유할 수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주고 싶다 해도 줄 수가 없었어요. 익숙하죠. 우리나라도 그랬으니까. 그렇죠? 재산도 남자에게만 주어졌고 유산도 남자만 받았고 우리나라랑 진짜 비슷한 게 많은 게 아들을 낳지 못하면 우리나라처럼 소박을 맞고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이혼증서 그거 다른 것 말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혼증서를 발행하는 거 안 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너무나 이러한 이유들로 남성들이 그러한 성적인 죄를 짓는 것이 이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만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드릴 때 성전 안에는 남자들만 있었습니다. 바깥에 여인의 뜰이 있었어요. 여자들은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로 다시 돌아와서 바리새인들이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방인으로, 종으로, 그리고 여성으로,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존경해마다 하지 않는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여자가 만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자식을 낳는 일 말고 무엇 때문에 여자가 만들어졌는지 도무지 모를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저 째려보지 마시고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어거스틴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나쁜 놈이라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만큼 그 여성에 대한 선입견, 여성에 대한 차별이 뿌리 박혀 있었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정말 목소리를 낸 그 시기가 그 세상이 온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당시는 더 많이 그랬단 말이에요. 요새 말로 유리천장이라고 그러는데 글래스 실링이라고 부르는데 보이진 않는데 여성이기 때문에 차별받고 여성이기 때문에 엄마 아니면 아내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던 시대가 바로 사사 드보라 시대입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사사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 여성을 쓰셨다 하는 것은 혁명적인 일입니다. 아마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내가 여성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기도했던 바리새인들은 이 사사기 4장 5장 안 읽었을 거예요. 읽으면 왠지 여성들을 인정해 줘야 될 것 같아서. 그렇죠? 너무너무나 다른, 절대로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들이 여성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성을 들어 쓰셨다는 것은 너무나 혁명적인 일입니다. 오늘 이 드보라의 이야기에서, 아니 사사기 전체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쓰시는데 아무런 제한도 아무런 한계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데 아무런 제한도 아무런 한계도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얼마큼 배워야, 얼마큼 가져야, 얼마큼 살아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게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우리를 쓰실 때 아무런 한계도 아무런 제한도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건 우리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데 아무런 제한도 아무런 한계도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드보라를 한 아내의, 한 남자의 아내로 소개한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드보라인 채로 쓰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잔다르크처럼 변화시켜서 쓰신 것이 아니라 무엇을 입고 뭐 무술이라도 배워야 이렇게 싸움을 하는,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으로 쓰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한계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도 없이 그녀의 그대로 쓰시는 것을 봅니다. 잔다르크처럼 처녀가 아니어도 됩니다. 내가 한 남자의 아내이고 아이들의 엄마인 아줌마라고 불리는 그 여인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아줌마란 얘기를 조금 할 거예요. 그건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그냥 드보라로 쓰셨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혹시 바다가 되신다면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드보라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데 아무런 제한도 아무런 한계도 없으시다는 것은 바로 그 전부터 보여졌습니다. 우리 에훗 이야기가 그 전에 먼저 나옵니다. 에훗이란 사사 누구를 알고 있습니까? 에훗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에훗은 왼손잡이야, 그렇죠? 왼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라고 얘기했어요. 굳이 성경에서 이 에훗이 왼손을 썼다라고, 왼손잡이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왼손잡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정말 이 사람이 보니까 남들보다, 다른 남들 다 오른손 쓰는데 이 사람은 왼손 써서 이 왼손잡이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이 에글론 왕을 죽일 때 보니까 막 몸을 관통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왼손은 막 다른 사람보다 세 배나 막 확 두껍고 막 이래가지고 왼손이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이 에훗을 왜 왼손잡이라고 번역해 놓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이시 에델 야드 아미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읽으면 이시 남자 에텔 그 다음에 손 아니 아밀 오른쪽, 남자인데 오른쪽 손, 근데 오른쪽 손이 too close, too sealed, too limited 이런 의미로 에테르가 쓰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손이 리밋이 됐다, 손이 닫혔다, 손이 sealed 됐다. 이 소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오른손을 썼을 거다, 쓰지 못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에훗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오른손이 없는 모습, 왼손만 있는 모습. 그러나 하나님께서 왼손만 있는 이 에훗을 들어 쓰셨다라고 사사기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무언가 부족하고 신체에 무언가 결함이 있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하나님이 내놓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었던 시대에 하나님은 이 오른손이 불편한 에훗을 들어 쓰시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는 아무런 한계도 아무런 제한도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우리는 오히려 우리다워집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답게 쓰시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에게 진리입니다. 왜입니까? 이상하게 교회만 오고 이상하게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이상하게 교회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얘기하면 내가 아닌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정상적인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가면 쓰는 게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인데 이렇지 않은 인간으로 보이는 게 잘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로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로 쓰일 때 오늘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내가 되지 않고 내가 가면을 쓰고 내가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그 직분자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에 가면을 쓰고 나는 그게 아닌데도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도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의 사역은 나로 인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교회가 그리고 예배가 쉼이 되는 이유는 나는 여기서는 나여야 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 마음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은 모습이 돼도 부끄럽지 않은 에덴 동산이 이곳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내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내가 내세울 것 없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그대로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바울답게 이방인에게로 보내셨습니다. 그렇죠? 혹자는 정말 바울이 그렇게 잘 배우고 우리가 공부도 잘 열심히 해야 되고 뭐 좋게 준비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바울처럼 위대하게 쓰시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다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아마 베드로처럼 예루살렘에만 있어 그러면 미쳐버리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바울은 바울답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입니다. 세계를 향하여 마음을 품고 세계를 향하여 세계인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바울을 그대로 사용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러나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과 자기 동족들과 있어야 편애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밥 먹다가도 이방인이 오니까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죠? 불편하니까 그게 익숙치 않은 거예요. 베드로는 베드로답게 유대인에게로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며 유대인과 함께 일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재밌는 거 아세요? 마가복음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밤늦도록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침형 인간은 누구? 마가. 저녁형 인간은 누구? 누가. 자기가 본 그대로, 자기가 경험한 그대로 하나님을 기술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침형 인간이 성공하는 인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조차도 우리의 성향 그대로, 우리가 가진 것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남들과 비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든 가치를 뭉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그냥 그대로 쓰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봐도 되고 있습니까? 내가 배우지 못한 것이 봐도 됩니까?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이 봐도 됩니까? 내가 남들처럼 생기지 못한 것, 잘나지 못한 것 봐도 됩니까? 아파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열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우월하지 않은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눈에는 하나님께는 나는 단 한 사람뿐입니다. 비교 불가한, 대체 불가한 유일무이한 존재, 하나님의 눈에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나인 것을, 그런 특별한 존재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시면, 나를 보실 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사랑하시는 분임을 언제나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너나 잘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드보라가 그랬습니다. 드보라를 보면 하나님께서 드보라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냥 한 남자의 아내일 뿐이고 아이들의 엄마일 뿐인 드보라를 그 모습 그대로, 아줌마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철병과 900대를 앞세우고 정말 그렇게 정복한 야빈을 내 손에 주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드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잔다르크처럼 갑옷을 챙겨 입거나 칼을 꺼내고 방패를 주문해가지고 번쩍번쩍하게 말을 타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드보라는 그대로 자기가 가진 그 성품 그대로, 자기가 지금 주부인 그대로 그 역할을, 그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넘겨짚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나를 전쟁에 하나님께서 보내시지 않는다는 것을 드보라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모읍니다. 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같이 싸우자고 독려합니다. 장군 바락을 부른단 말이에요. 드보라는 절대 앞서 나서지 않습니다. 근데 바락이 어떻게 합니까? 나 못 가겠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 왜냐하면 900대, 뭐 탱크 900대가 있는데 6.25 때처럼 수류탄 들고 가라는 거랑 비슷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을 아는 사람, 군인의 군대에 속해 있는 사람은 이건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살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가면 내가 갈게. 그 여자가 뭐가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드보라가 그렇다고 갑옷을 챙겨 입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아마 그냥 그대로 갔을 것 같아요. 앞치마 입은, 그래 내가 가줄게. 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바락에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남편에게 설명하듯, 아이들에게 설명하듯 설명했을 거예요. 막 뭐 그래, 어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너도 남자냐? 집어쳐! 내가 갈게!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자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 자기 생김새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 바락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조금 더 경험, 조금 내가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조금 더 나를 포장해야 될 것 같고, 조금 더 나를 조금 잘 내세워야 하나님이 더 나를 쓰실 것 같습니다. 오늘 재밌는 말씀이 이 4장 1절이 시작하기 전에 3장 31절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히려 가만 생각해 보면 여기에 이렇게 붙여넣어야 할 이유가 없는 한 사람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1절 에훗 이후에 시작.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삼갈에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 여기 나와요. 소모는 막대기. 뭐 딴 거 아니고 뭐 저 삼손처럼 턱뼈, 나귀 턱뼈 가지고 했던 사람처럼 소모는 막대기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것보다 드보라가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무 업적이 없는, 아무런 이러한 스스로 나와서 사람을 싸워 이긴 그런 일들이 없어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목적 그대로 사용했던 드보라가 더 위대한 여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왜요? 우리는 이러고 싶습니다. 이러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라도 한 줄 내가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위대한 일을 했다고 이 한 줄 나오고 싶어 해요. 역사에 기록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나를 그렇게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드보라처럼 하나님께서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기에 그 모습 그대로, 그 여인의 모습 그대로, 그 엄마의 모습 그대로 그냥 사용받는 것, 그냥 쓰임받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를 사용하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만, 내가 무엇이 갖춰져야만, 내가 이 일이 끝나야만, 내가 학교는 졸업해야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는 데는 아무런 한계도 없고 아무런 제한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걸 믿지 못할까 봐인지 아니면 유대인 독자들이 정말 여성들을 그렇게 사람이라고도 생각 안 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남자였을걸? 이렇게 얘기할까 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드보라 말고 드보라와 비슷한 한 여인을 여기서 다시 등장을 시킵니다. 누굽니까? 야엘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적장을 죽이는 정말 당시에는 다시 한번 상상할 수 없는 혁명적인 일을 이 아줌마가 하는 것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분은 한계가 없고 그분은 제한이 없이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정확하게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쟁은 어떻게 끝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아마 맨발로 도망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도망갔을 거예요. 밤새도록 도망가다가 도착한 집이 어디입니까? 하벨의 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벨을 보니까 4장 17절에 보니까 가나안 왕 야빈과 겐 사람 하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로 들리죠. 그러나 무슨 소리입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이 학대하고 있는 가나안 왕과 친하게 지냈다. 매국노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매국노였다. 이 매국노 이렇게 이 밑에서 이 힘센 사람 자기 민족의 피를 빨아먹고 있는 이 가나안 왕과 친하게 지내는 사람에게 도착한 것입니다. 그 집에 피신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간신히 목숨만 건진 시스라를 이 야엘이 반갑게 맞아줍니다. 아마 그냥 밤새도록 힘들게 도망쳤을 이 사람에게 따뜻하게 이불도 덮여주고 또 물을 청하는 그에게 배를 든든하게 채울 수 있도록 가죽 부대에서 물을 5장에 보면 귀한 접시에 가득 담아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자기 시작합니다. 정말 생사를 걸고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며 이 팽팽한 긴장감으로 도망쳤던 이 사람이 고라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마 이제 살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것이 누구였습니까? 야엘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일을 계획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뚝으로 관자돌이를 찍어서 죽였다라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피 튀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도 굉장히 동쾌함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여인을 사용하셔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다. 이 여인 대단한 여인이죠. 근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이 시스라가 얼마나 의심이 많았을까요? 죽음을 피해서 왔는데 또 이스라엘 사람 집으로 피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의심하고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이 불안했을 텐데 그 불안함을 다 잠재우고 추워도 의심이 없이 숙면에 빠지도록 했었던 이 야엘의 수준급 연기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정말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이 자기가 이루려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통제하고 분별하고 그 다음에 때가 왔을 때 또 이 이야기에서 이 야엘에게서 놀라야 될 게 뭔지 아세요? 남편과 상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 가부장적인 시대에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던 시대에 상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여인 이런 추진력들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을까요? 갑자기 생겨났을까요? 갑자기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했을 때 죽이려고 했을 때 용기가 갑자기 솟아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나라를 팔아먹은 이 남편, 동족을 배신하고 이 살았던 이 남편과 살면서 저는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을 설득해 가면서 정말 저는 이렇게 살았어요. 말 안 듣는 남편과 아이들을 다루는 살림의 원리를 몸으로 깨달아 실천했던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많은 기간 동안에 가정을 꾸리고 아내로서 좋은 아내로서 좋은 어머니로서 살았던 이 여인 보통 남자들은 이렇게 못해요. 죽이려는 게 나는 죽일 거야 라는 게 얼굴에 다 들키지. 그러나 그렇게 살았던 이 여인 그냥 그 모습 아줌마 엄마 그 모습으로 진실하게 살았던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그 여인 그대로 사용하셔서 적군의 군대 장관을 죽이는 위대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야엘이 보면 20년 동안 최소한 10년이 넘게는 이 남편하고 살았어요. 이 남편을 설득하며 이 나라를 팔아먹은 남편을 설득하며 가정을 지키며 살았던 이 여인 보통 여인입니까? 얼마나 정말 지혜를 갖고 살아야 했으며 얼마나 인내하며 살아야 했으며 저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있었던 모든 성품들을 사용하셔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한 것을 봅니다. 오늘 이 사사 드보라의 이야기는 여성들이 승리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에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아니하는 당시에는 돌아보지 아니하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여인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실 때 사람을 사용하실 때 아무런 한계가 없고 아무런 제한이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그 여인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드보라 입으로 스스로 오늘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2절 보니까 깨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깰지어다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아멘. 우리가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깨어 있는 게 무엇입니까? 열처녀가 생각이 납니다. 신랑이 신부를 부르러 왔을 때 그게 어느 시간이라도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신랑의 음성을 알아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것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또 깨어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다른 여성 마리아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새벽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루어졌는가 뛰어갔던 그 여인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민감한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인 서로를 사람을 사랑하는데 민감한 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잠자는 사람들을 깨울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만이 오늘 드보라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가정을 구원하고 사회를 구원하고 온 민족을 교회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민감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 민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쓰시고 싶어 하는 것이 분명한데 나는 하나님의 쓰임받기에 지금도 너무나 충분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쓰시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서로를 사랑하는데 민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뜬 사람은 많아도 깨어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 교인은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데 온 인생을 드리는 깨어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너는 한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있을 수 없느냐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깨어있다면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세상이 나를 말하기에 별로 이뤄놓은 것이 없고 별로 자랑할 것이 없고 너무나 평범한 아줌마, 너무나 평범한 회사원, 너무나 평범한 아버지, 너무나 평범한, 아니 평범한 것보다 못한 나일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를 쓰시고 쓰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너무나 충분한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드보라처럼 깨어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때는 바로 오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는 준비된 사람에게 찾아오고 깨어있는 사람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깨어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한다.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부정할 수 있습니까?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오늘 정말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를 벗어버리고 오늘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나를 부르시는 주님 목소리를 듣는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제가 같이 기도합니다. 나는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너희가 한시라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한탄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내가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깨어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무엇이 부족해도 내가 어느 순간부터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내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나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을 어쩌면 너보다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신다. 다만 너는 깨어 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부르시는 응답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깨어 있겠습니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깨어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음을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아무런 한계도 아무런 제한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시는 곳을 기억하며 정말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쓰임받으며 그렇게 정말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보다 이렇게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제안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내가 가진 환경 그대로, 내가 가진 역할 그대로 쓰시는 분임을 말씀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에는 아무런 제한도 아무런 한계도 없음을 말씀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깨어있는 사람이 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나를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하루하루 한시한시 깨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